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우자우 계신 분들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다섯 번째 강의 시간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이 신약시대 당시 사실 빌립보는 매우 큰 도시였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가장 으뜸가는 성이라 불릴 만큼 그 빌립보는 아주 화려했지요. 사실 신약성경을 잘 살펴보면 빌립보는 첫 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화려한 문화 그리고 높은 경제 수준을 자랑했던 그 도시, 정치나 사회적으로 보나 무엇 하나 뒤떨어지지 않는 유럽에서 최고의 도성으로 뽑히는 곳이 바로 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처음부터 이렇게 화려했던 도시는 결코 아닙니다. 본래 이 땅에는 투르게라고 부르는 야만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그리스의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이 필립 왕이 이 땅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투르게라는 야만인들을 다 밖으로 물리치죠. 시대가 좀 흘러서요,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하게 되고 알렉산더가 로마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 이후 로마는 이 빌립보에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면서 이 도시의 로마의 문화를 꽃피우려고 합니다. 당대 있었던 그리스의 그 높은 문화와 로마의 그 화려한 문화가 덧입혀지자 이 빌립보는 정말 첫 성이라 불릴 만큼 화려한 문화를 꽃피웠던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이 빌립보 도시 밖에서는 국경을 뛰어넘어서 잃어버렸던 자기의 그 토지를 찾으려 하는 이 야만족의 공격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원로에는 이것을 고민하다가 로마의 태역한 장교들과 군사들을 이주시켜서 빌립보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그래야 했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바로 그 태역한 군인들이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의 법과 질서들을 확립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밖에서는 야만인들이 쳐들어오고 그리고 또 이 도시 내에서는 법과 질서를 지켜가려는 사람들, 바로 이러한 긴장이 이 빌립보 도시 안에 있었던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도시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염두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다시 말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비록 너희는 하나님의 법도 질서도 모르는 저 영적인 야만인 같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장교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어떠함을 보여주어라 라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전혀 다른 천국 신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야만인의 문화가 자꾸만 국경을 넘어오는 것처럼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에 사는 로마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로마의 법과 질서를 수호했던 것처럼 세상의 가치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를 수호하고 사수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참 안타깝게도 교회가 세상을 많이 닮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이것은 뭐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미국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세상 속에 있는 가치관들과 세상 속에서 귀하다 하는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왠지 맞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세상의 가치와 방식을 따라가려 할 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빌립보에 살고 있는 그 도시의 시민들이 야만인에게 도시를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들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이 안에서 세상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전에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한번 나중에 커서 어떤 직업을 갖고 싶냐라고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직업을 가져도 갖고 싶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직업을 말한 다음에 그럼 왜 그 직업을 하고 싶냐라고 물어봅니다.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다들 예상하는 그 동일한 이유입니다. 돈 많이 벌고 연봉이 높은 직업. 그것을 아이들이 제일 먼저 선택하더라고요. 뭐 돈 많이 버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연봉이 큰 것도 그것도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위해서 쓰면 또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죠. 평생 해야 할 직업을 선택하는데 돈만 보고 우리 아이들이 가고 있다면 지금 우리 아이들도 어느새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느새부턴가 이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관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 저 멀리 남아프리카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친구 목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유학생활 다 마무리하고 이제 한국으로 고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지는 찾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찾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어디로 가게 됐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서울에 있는 한 교회를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야 참 한국에 그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교회를 가게 됐냐라고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정말 함께 좀 목회 철학을 배우고 싶은 좀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있는 교회에 좀 부목사로 좀 지원을 하는데 여러 군데 이제 이력서를 넣었어요. 제가 제 친구를 보니까 이 친구 이력 정도면은 한국 어디 교회 가도 다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친구인 거예요. 뭐 안산에 있는 동산교회도 넣어보고 분당에 있는 우리 교회도 넣어보고 사랑에 있는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도 넣어보고 그냥 여러 군데를 막 넣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결국에 가게 된 교회를 보니까 서울에 이렇게 변두리에 있는 어떤 한 조그만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기심에서 아니 너 이력서도 여기저기 많이 썼는데 어떻게 거기를 가게 됐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딱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력서를 여기저기 다 넣어보지만 첫 번째 저한테 연락 오는 교회, 그 교회가 저를 가장 필요로 한다라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저 그 교회 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한번 이 친구를 떠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만약에 그런 교회에서 교회 전화가 왔는데 정말 좋은 조건, 사례비도 높고 사택도 주는 그런 교회에서 너 연락 오면 너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봤어요. 친구끼리니까 아주 서슴없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난 그래도 그 교회에 가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나는 처음 나를 부른 그 교회에 가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교회에 놔두고 정말 그 서울의 지방에 있는 뭐 서울의 지방이란 말이 좀 웃깁니다만 서울의 변두리에 있는 좀 낙후된 지역에 있는 조그만 교회로 가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좀 뿌듯했어요. 야, 참 내 친구지만 멋지다. 세상에 같이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해서 가는 거. 여러분 그것이 말로는 쉬운 것 같지만 참 어려운 거예요. 제가 참 이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목회자라면 낮은 곳으로 가야지. 그래,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라면 낮은 곳으로 가야지.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요 정말 수천 명이 있고 수만 명이 있어요. 한 해만 해도 한 신학교에서 2, 300명의 이 신학생들이 졸업하고 그 후년에 강도사고시 보고 또 목사안수 받습니다. 정말 수백, 수천 명이 정말 폭포수처럼 목회자들이 흘러나와요. 근데 이 목회자들이 교회 사역지 선택할 때요, 야, 이 교회가 사례비 더 많이 주나? 아니면 저 교회가 사례비 많이 주나? 이 교회는 사택 주나? 이 교회는 뭐 어떤 혜택이 있나? 여러분, 이런 거 결정할 때, 이런 거 보고 결정하면 그 목회자 사역은 이거 안 봐도 불보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어요. 목회자에게 자녀들이 있으면 그런 것도 봐야죠. 사모님도 어떻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고려할 것들은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우선적인 고려의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우리가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적인 가치들을 다 포기한다라고 우리가 말하면 좀 어불성설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상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식의 차원을 뛰어넘을 때 그것을 버리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2018년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성경의 기표를 보신 분들은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읽고 가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나왔어요. 소돔왕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있는 전쟁의 모든 이 품들을 다 가져가십시오. 사람만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대답을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실오라기 하나, 신발끈 하나 받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나로 하여금 부자 만들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도록 나 그거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아유, 내가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이거 내 겁니다 하고 승전품들 다 챙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세상의 어떤 원리대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당당하게 보여주지요.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너 참 잘했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큰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사람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더 가난한 곳, 때로는 더 낮은 곳으로 가야 할 때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 우리를 보고 아유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 왜 이렇게 손해보고 살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 들으면 그래, 난 참 세상적으로 바보같이 산다. 그러나 내가 이러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실 수만 있다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바보가 되어도 좋다. 여러분, 이러한 담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남들이 그에게 계속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힘들게 사십니까? 편안한 길도 있는데 왜 자꾸만 사서 고생합니까? 사실 이 사도 바울도요, 당대 최고의 엘리트 출신입니다. 집안도 꽤 괜찮았어요.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었고요, 이중 언어도 가능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바리새인 출신이라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큰 집에서 좋은 옷 입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편안한 삶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라고 푹신푹신하고 따뜻한 침대보다 딱딱하고 차가운 그 감옥 바닥을 좋아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편안한 삶보다도, 부요한 삶보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선택했던 것이죠. 남들이 볼 때는 정말 바보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살기로 선택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치렀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바울이 지난 4년간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담대한 목소리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우리 27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여기 혹시 펜이 있으시면 세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겠습니까? 일심, 한뜻, 협력. 여러분 이 세 단어의 특징이 무엇이죠? 서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먼저 일심으로라는 단어를 봅시다. 여러분 이 일심으로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앞서서 빌립보가 어떤 도시라 그랬죠? 로마의 태역한 군인들과 장교들이 머물고 있는 도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실 빌립보서를 헬라어로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군사 용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여기서 이 일심으로라는 이 단어도요, 사실 이 군사 용어예요. 근데 이 군사 용어가 언제 쓰이냐면 이걸 잘 설명해 주는 영화의 한 장면이 있는데요. 예전에 이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가 한번 개봉을 한 적이 있어요. 막시무스라는 장군의 역할을 한 이 러셀 크로우라는 배우가 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검투사 노예가 되죠. 어느 날 이 글래디에이터의 이 주인공인 이 막시무스 장군이 다른 노예들과 함께 이 콜로세움 경기장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 노예들에게 칼 한 자루 그리고 방패 하나를 줘요. 그리고 굳게 닫혀있는 문에서 어떤 상대가 나오든지 그 상대를 이기면 이 사람들이 살고, 죽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목숨을 잃고 죽는 것입니다. 모두가 벌벌 떨고 있는 그때에 다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거기서 무엇이 나오냐 하면 로마의 전차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전쟁에 있어서요, 전차는요 오늘날 현대전의 탱크와 맞먹는 것입니다. 보병들이 칼과 방패 하나 들고 전차를 이기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나 전쟁에 많은 경험이 있었던 이 막시무스 장군이 거기서 이 벌벌 떨고 있는 이 노예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If we stay together, we survive. 우리가 끝까지 함께 있으면 저 문에서 뭐가 나오든지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 노예들은 이 러셀 크로우의 지시에 따라서 이 방패를 하나로 모아요. 그리고 그 하나로 모아진 그 방패 덕분에 전차 부대를 정말 남김없이 박살내버립니다.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죠. 이처럼 적의 공격에 맞서서 방패를 하나로 모은다라고 할 때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 써여 있는 일심으로라는 단어의 군사적 용어였어요. 영적 전쟁은요, 나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아무리 큰 칼이 있고 내게 아무리 좋은 방패가 있다 할지라도요, 세상은 전차같이 우리에게 공격해옵니다. 나 혼자 잘 싸울 수 있을 것 같고 평상시 훈련 잘해도요, 나 혼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우리 혼자는 아무리 나 스스로 뛰어나다 생각해도 결국에 반드시 가다가 넘어질 때가 있고요, 나도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일심으로 서 있으라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한 마음으로 서 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러나 함께 하면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함께 하기만 하면 돼요? 몸만 같이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동그라미가 뭐였죠? 한 뜻으로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일한 목표를 보고서 함께 한 마음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중적인 스포츠는 아닙니다만 이 럭비라는 스포츠를 보면 이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장 뽑는 이 스포츠의 매력이 있어요. 럭비를 즐겨보는 사람들에게 이 스포츠의 매력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10중 8구 스크럼이라고 얘기해요. 이 스크럼이 무엇이냐면 이 럭비를 하는 선수들의 8명이 한 3, 4명이 앞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그 뒤에 4명이 어깨동무를 하고 그 뒤에 2명이 있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의 뭉덩이가 되어서 상대편 선수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밀어낸 선수가 공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이 도저히 당할 수 없는 것을 여덟 사람이 어느 정도 당해내나 이 과학적으로 실험을 해봤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F1 경기장에서 그 운전을 하는 그 F1 그 자동차를 앞에다 놓고 사람 8명이서 반대 방향으로 밀었어요. F1 자동차의 최대 마력으로 엑셀을 밟았는데 이 8명이 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스크럼을 짜다라고 럭비에서 얘기해요.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한 뜻으로라고 했을 때요, 만약에 그 스크럼을 짠 8명의 럭비 선수들이 한 사람은 동쪽으로 힘을 주고 한 사람은 서쪽으로 힘을 주고 한 사람은 남쪽으로 힘을 주고 그랬다면요, 그 스크럼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것이요, 만만치 않습니다. 전차 부대처럼 오고요, 정말 F1 그 자동차가 지나가는 것처럼 와요. 우리 스스로 혼자서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나와 함께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전우인지를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은 절대 밖에서부터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잃었다면 그것은 스스로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분열된 집은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링컨이 남긴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죠. 스스로 분열된 집은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국가에 대해서 말했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절대 밖에서부터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면 교회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나눠질 때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교회가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 사단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나눠지기 위해서 힘쓰는 거죠. 교회 안에서 성도가 다른 성도를 향해서 미움을 품게 만들어요. 같은 교회 지붕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저 마음에 안 드는 저 상대방이 잘 되면 너무 싫고 너무 꼴보기 싫습니다. 막 시기하는 마음도 있어요. 저 사람을 감싸주고 안아주기보다는 하루빨리 저 사람이 내 눈앞에서 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고 차라리 교회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누가 기뻐해요? 우리 원수 사단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분열되는 것이 바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전략 중에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 드리고 그렇게 밤늦게까지 뜨겁게 기도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던 그 유명한 교회들, 여러분 그 교회들이 왜 다 무너졌습니까? 밖에서 온 핍박 때문에 무너졌어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 내분, 미움, 다툼 때문에 교회들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요 사실 엄청난 위기에 지금 직면하고 있었어요. 이 교회에 찾아온 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의 분열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에게 이 편지를 그에게 이 빌립보 성도들이 전해준 물품을 가져오기 위해 에바브로디도가 로마 감옥에 도착했어요. 사도 바울이 물어봤어요. 에바브로디도 형제, 빌립보 교회 잘 지내고 있습니까? 그러자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 목사님, 사실 지금 빌립보 교회에 큰 위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분열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를 쓰면서 분열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파하는 마음으로 썼어요. 이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두 여자 권사님, 유오디아 권사님하고 순두개 권사님이 막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서로 파벌을 만들어서 네 편 내 편 하면서 다투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고성이 오가고 뒤에서 서로 헐뜯고 모욕하고 있는 교회, 그것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대로 가면 빌립보 교회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이렇게 썼어요. 내가 유오디가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유오디아 권사님, 순두개 권사님, 그만 싸우고 그만 미워하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거기서 말한 이 같은 마음이 오늘 이 본문 27절에 있는 한 뜻으로입니다. 나뉘어지고 분열되고 미워하고 서로 다투는 이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뜻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이기에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바로 미움이에요. 목사님이 너무 미워요. 장로님이 너무 미워요.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이 너무 밉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 밖으로부터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내부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미움이 교회로 하여금 분열되게 하고 스스로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한때 제가 서울 강남에 있는 그 사랑의 교회에 새벽 예배를 나간 적이 있어요. 큰 교회인데도요, 평일에 예배, 그 새벽 예배 나가면 새벽 예배 때 100명도 채 안 나옵니다. 한 50명 조금 넘을까 해요. 그 몇천 명, 몇만 명이 다니는 그 사랑의 교회가. 근데 이 매일 기도 시간이 되면 이 반주자분 피아노가 이 왼쪽 앞에 있거든요. 그 교회도 뭐 지금 새로 건축한 건물이 아니라 그 예전 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 건물에 가면 이렇게 반주 피아노가 있고 바로 옆에서 매일 새벽 예배 때 되면 한 여자 성도님이 정말 온 그 교회 건물이 막 떠나갈 정도로 막 큰 목소리로 막 방언 기도해요.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막 샤샤샤샤샤샤 막 이렇게 막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 막 뒷자리에 있는데 뭐 그래도 저는 뭐 열심히 하시나 보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막 기도하는데 제가 새벽 예배를 이제 한동안 쭉 이제 가다 보니까 어느 날이었어요. 불이 다 꺼지고서 그날도 이 여자 성도님이 막 그 한 단어로 막 방언 막 계속해 막 샤샤샤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여자 성도님이 일어나가지고 그분한테 이러는 거예요. 권사님, 여기 교회 전세 냈습니까? 여기 권사님밖에 없어요? 권사님 때문에 기도 못하겠어요. 권사님 좀 다른 사람들도 좀 생각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참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되나 하고 궁금하잖아요.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기도하다가 기도가 안 되죠. 그러니까 다 눈 뜨고 어떻게 되나 봤어요. 근데 말은 안 했지만 사실 다른 사람들도 그분 때문에 기도를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잠잠해졌습니다.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의 참 모습일 수도 있겠다. 신앙에 열심이 있어요. 개인의 영성은 정말 뛰어납니다. 하나님과의 정말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자기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가느라고 내 좌우를 보지 못하고 놓치고 있는 것이 혹 이 한국교회의 영성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한번 고린도 교회에게 한번 편지를 쓴 적이 있죠. 만약에 교회에 나와서 공예배 때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싶은데 옆에 초신자가 앉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초신자가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 야, 교회는 미친 사람밖에 없나 보다 하고 시험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고린도서에 말하고 있어요. 방언은 개인에게 유익하지만 그것이 공동체적으로 유익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방언을 강조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 신앙에 분명 커다란 이 유익이 있지만 그것이 내 옆에 있는 형제에게 시험이 되고 어려움을 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한다면 내가 당장 손해보더라도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앙의 성숙함은 무엇입니까?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하다는 거예요. 동일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너무나도 많은 경우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무례하게 행할 때가 많습니까? 옳은 것이다, 의로운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은요, 나의 어떤 의로움을 내세우는 것보다는요 옆에 있는 사람을 더 배려하는 것, 그것이 더 높은 가치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실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내 생각, 내 주장, 내 가치를 말하고 싶을 때가 종종 발생합니다. 아, 저거 잘못됐어. 저거 고쳐야 돼. 고치는 것이 이 교회에도 유익해. 이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교회 보면은 그런 마음들 많이 듭니다. 아, 이거 고쳐야 되는데. 근데 설령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말함으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시험에 들게 되거나 마음에 심한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배려해서 인내하며 알맞은 타이밍을 구하는 것이 더 성숙한 사랑인 거예요. 제가 평신도 시절에 대학 1학년 때 이 유초등부 아이들 이 성가대를 제가 지휘했습니다. 찬양대를 막 지휘하는데 이 그림이 그려지세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그 어린아이들 이렇게 지휘하는 거 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했어요. 아이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린아이들 세계에서요 이 반주자에 대한 경쟁이 엄청 치열해요. 근데 이제 6학년짜리 애가 피아노를 치고 5학년, 4학년짜리 애가 피아노를 치는데 제가 봐도 5학년 애가 너무 잘 쳐요. 6학년 애는 너무 못 쳐요. 근데 제 마음은 조금 못 쳐도 이 6학년 애한테 한번 기회를 주고 싶더라고요. 어차피 얘는 1년 치고 졸업하면 중등부 가고 5학년 애가 그 다음 해에 1년 또 치면은 다 기회가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애들을 모아놓고 제 마음을 좀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보니까 너희 다 잘 치는 것 같은데 우리 이렇게 학년씩 해서 1년씩 쳤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6학년 친구가 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5학년, 4학년 그 피아노를 더 잘 치는 애들이 그 자리에 6학년이 앉아있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왜 저 피아노 실력으로 저기 앉아있나? 자기들이 더 잘 치는데. 그래서 맨날 이 찬양대 연습할 때 연습 끝나고 나면 틈만 나면 와가지고 똑같은 곡을 옆에서 막 자기들이 연주하는 거예요. 더 잘 친다고 자기가 보라고 막. 6학년 애가 막 상처를 입은 거예요. 막 저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저 그만할래요. 저 못하겠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참 그거 보면서 야, 참 이게 뭐 애들의 문제가 아니다. 교회 인간의 어떤 죄성의 어떤 문제구리구나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참 어떤 자기가 잘하는 거, 뭐 의로운 거 막 다 말하고 싶을 때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더 잘하고 내가 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막 그 5학년짜리도 사실은 막 선생님 보세요 이렇게 하면 더 좋아요 막 이런 거 보여주고 싶은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의 의로움, 내가 옳은 거 그런 거 주장하기보다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사람, 자기의 유익을 구취하는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록 나와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나와 가치관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함께 할 때 나의 유익이나 만족을 포기하고 형제와 원만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27절 한 구절에만 한 일심, 한 뜻, 협력 비슷한 단어들을 지금 세 번씩이나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사실 잘못한 사람이 분명히 있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혹은 둘 다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정말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누가 보아도 옳지 않은 동기로 고의적으로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습니까? 가라지도 있는 거예요. 가라지들은 알곡의 영양분을 막 뺏어가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이 알곡과 같은 영혼들이 시험에 들게 만들고 예배 때 은혜 못 받도록 하고 자꾸만 이 영적 양분을 뺏어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는 거예요. 말로 상처 주고 뒤에서 험담하고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서로 이렇게 악한 감정 만들게 이간질하고 저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 막 교회에서 내고 교회 안에서 아주 대놓고 공공연하게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대적자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상처받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기도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끌어내리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저는 참 한국 사람이지만 이 한글로 된 성경을 읽으면서도 무슨 말인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한번 다시 좀 풀이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여러분들이 대적자들의 그 어떤 엄포에도 놀라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저들이 여러분을 못살게 굴고 괴롭히고 핍박하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이며 그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편지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 딱 보면서 무릎을 치면서 야 역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나를 못살게 굴고 괴롭히는 그 암흑의 집사 그 사람 멸망할 증거를 받은 사람이었구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이 말씀을 칼로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멸망당할지 아닐지는 누가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 29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특권 중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특권을 누릴 때 사실 우리는 두 가지 특권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이고 또 하나의 특권은 29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분을 위하여 뭘 받아요? 고난도 받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반드시 대적자가 나타납니다. 옳은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반대 세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좋아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대적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자들, 예수님을 정말 아프게 하는 자들, 심지어 그의 가장 가까운 열두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옳은 길을 가려고 하면 항상 대적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특권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받는 이 고난받는 특권은 아무나 누리는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관점이 참 독특하지요. 우리는 막 고난을 받으면 아 하나님 왜 내가 주님 이렇게 잘 믿었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주세요 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따질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아간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신에 채우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즉 그는 자신이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마저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 당하는 이 고난 이것도 예배요 이것도 제사요 이것도 재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나 이런 고난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찾아온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따라서 우리 역시 신앙에 대적자가 있을 때 이 역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특권이라고 생각하며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신앙의 경주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성경에 그 이름이 나와 있다고 해서 완벽한 교회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참 문제 많은 교회. 만약에 이 빌립보 교회가 오늘날 시카 교회에 있었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사람들 입 안에서 오르락내리락 했을 거예요. 야, 저 교회 권사랑 권사가 막 싸우고 난리가 났대. 막 이런 소문들이 막 커다했을 것입니다. 참 문제가 많은 교회. 내분을 겪고 분열을 겪고 있고 또 서로 미워하는 교회.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하여서 일심으로 서 있으라고 권면했습니다. 한 뜻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나타냈어요. 신앙생활하는데 대적자가 나타나도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저들로 말미암은 고난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안에도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처럼 분열된 모습은 없습니까? 미움이라는 감정이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영혼을 잠식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미움 때문에 기도가 메말라가고 은혜 받기가 너무 힘들고 또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 그랬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움이란 감정을 의지로 다스려 이겨내는 것이에요. 우리 옛말에 미운 사람 뭐 하나 더 줍니까? 뭐 하나 더 줘요? 네, 떡 하나 더 준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감정은 미운데 의지적으로 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감정은 아니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됨을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신앙은 감정의 차원을 초월하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됨을 소중히 여기며 형제를 끝까지 품어해요. 그 사람이 구원받을 증거를 얻은 자인지 멸망할 증거를 얻은 자인지 우리에게 심판할 권한 없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그런 것임을 깨닫고 대적자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들의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품어가시고 내 옆에 있는 동역자가 얼마나 귀한지를 주님께 감사하면서 함께 한 교회를 세워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